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으시죠. 시작. 축복을 망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을 망치지 말라. 지난 주일에는 그 정전협상 66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땅을 밟고,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이기도 했고, 통일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기도하시는 또 목사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북한 공산 정권이 수립된 게 70년이 작년이거든요. 70년이 작년인데, 그래서 공산 정권 수립된 2년 뒤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쟁이 3년 정도 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북이 완전히 분단돼서 이렇게 3년 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나는 기간을 계산을 해서, 뭐이 계산이 맞는 건 아니에요. 꼭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산을 해서, 그리고 70년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이 되나요? 22년, 23년. 그렇기 때문에 70년째가 되는데 그때 통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통일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자꾸 들고 있습니다. 모쪼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이 오길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작년에 북한의 지하전에 관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온라인 경제 전문 매체인 이 쿼츠라는 곳에서는 북한은 손도 대지 않은 광물이 약 7조 달러. 7조 달러면은 7,500조 원 정도를 얘기해요. 7조 달러 정도가 땅속에 묻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그 정도, 뭐 여러 기간이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 한그 정도 광물이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라는 거를 보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50조 원이요. 한국 돈으로 350조 원인데, 7조 달러면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삼성과 같은 회사가, 이 삼성이 사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영역에 속해 있고 어마어마한 수익과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가 사실은 삼성이라는 회사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과 같은 회사가 땅속에 한 20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성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는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한 20개가 이제 땅속에 묻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등 주변의 강대국들이 북한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엄청난 지하자원. 이게 북한에 매장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발할 능력이 안 되고 경제력이 안 되니까 이거 파내질 못하는 거예요. 다 그걸 개발하고 이거 만들어서, 이거를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 눈독들을 들여서 이제 그런 채굴권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그들이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돈덩어리예요. 돈덩어리를 그냥 땅속에서 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강들이, 주변의 열강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우리 남한은요, 지하 강물이 북한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지하 광물의 그 자급률이 안 되니까, 자급률이 한 10, 11%? 그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88.4%는요, 다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게 북한이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이 굉장히 자급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사실은 돼요, 통일이 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인들이 잘 고민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지하 자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엄청난 축복을 사실 땅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깔고 앉아 있는데 땅속에 묻어뒀는데 이걸 캐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석탄이나 좀 캐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가난해질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가난해질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북한인데, 그래서 여러분 뭐 석탄만 캐서 그냥 팔아도 먹고 살고 이랬기 때문에 남북 분단하고 분단하였어도 1960년대까지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비교 안 될 정도로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가 북한이에요. 1960년대까지. 우리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부터 이제 경제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북한은요, 가난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만 잘 팔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는 정말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거예요. 베네수엘라 석유 부국이었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작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 명목상의 GNI가 남한은 1646조 원이래요. 1640, 이게 조 단위는 우리는 이게 얼마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조라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우리는 뭐 이 수치가 불가능한 계산인데, 근데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세요. 남한은 1646조가 GNA, 명목상의 GNA. 북한은 근데 명목상의 GNA가 얼마냐면 36조 원이에요. 10조 원대고 우리는 1000조 원대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1인당 GNA를 보니까 남한은 3212만 원이고 북한은 146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GNI라는 게 뭐냐면 국민 총소득을 얘기해요. 국민 총소득. 그게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1인당 국민 이 소득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을 벌 때 북한은 146만 원을 버는 거야. 1년에. 그렇게 버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용어를 잘 몰라도 수치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남북한의 경제력은 지금 크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것이 2016년 통계인데 북한은 지금 핵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더 벌어졌어요. 몇 년 사이에 더 벌어졌어요. 더 많이 벌어졌어요. 최근 통계가 지금 없어서 지금 제가 2016년 통계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남북한은 적어도 4, 50배 정도의 경제력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4, 50배 정도. 또 다른 비교 하나를 제가 근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비교. 북한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아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을 수도로 삼고 있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적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평양에서. 그게 세계 기독교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을 정도로 이 평양이라는 곳은요. 그리고 북한은요. 한반도의 영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예요. 당시만 해도. 그런데 1948년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기독교를 지금까지 박해하면서 철저하게 김일성과 김정은 부자 우상화를 이어왔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초상화를 보고 절을 해야 돼요. 아침에 가서 통학하면 절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 자, 그런데 하지만 남한은 어때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교회들을 중심으로 위로와 소망 중에 일어나서 오늘날 세계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런 나라가 돼 있어요. 이게 전쟁 이후에, 분단 이후에 각자 다른 길을 걸었는데 북한은 이렇게 우상화에 집중했어요. 김일성의 우상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거든요.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거기도 북쪽이 좀 안 좋았어요. 북쪽은 박해하고, 그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딱 갈렸는데 결국은 거기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몰락해 수명이 짧았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좀 더 길었죠.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길었잖아요. 그죠? 북쪽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 남쪽은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쪽에는 어떤 그런 일이 생겼고 남쪽에는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그런 이유가 왔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희한해요. 어쩌면 이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구 반대편 저쪽에 한쪽 보여주고 지구 반대편 이쪽에 또 한편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샘플로 딱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된다. 꼭 기억하고 있어라. 이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남한은 북한이 이러고 있을 때 남한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천막교회만 천막만 쳐도 성도들이 모여들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뜨겁게 그냥 뜨겁게 모였어요. 2015년 워싱턴 포스트지가 미국식 메가처치는 어떻게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대형교회를 가진 곳이 한국이었다 그래요. 미국을 제외, 미국은 대형교회가 일단 많아요. 많은데 물론 우리나라의 메가처치하고는 좀 비교가 좀 안 되죠. 미국의 그 메가처치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메가처치 그러면은 만 명 단위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메가처치가 2천 명 이상을 생각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천 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많아요. 맞는데 만 명 넘는 교회는 굉장히 신기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오히려 신기할 정도. 우리나라는 근데 만 명이 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조금 우리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조사한 거는요. 대형교회 가진 곳을 딱 조사했는데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대형교회를 갖고 있는 나라를 딱 조사했더니 한국이었어요. 우리 요 그래프에서는 지금 38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한국이거든요.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여기 한국이 38개라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제가 또 보니까 여기 싱가포르라고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나라가 서울만 해요. 서울보다 조금 크거든요. 인구는 600만 명이에요. 이 나라가요 지금 대형교회가 14개나 돼요. 대형교회가. 싱가포르는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넘는 거 아시죠? 그죠? 참 신기하죠? 여기 나이지리아 보이십니까? 나이지리아 그러면 못 살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죠? 이 나이지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25개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나이지리아예요. 석유가 나와요. 석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잘 살아요. 근데 여기에 아프리카에 제일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이 나이지리아에서 영국이죠. 여기는 영국인데 이렇게 보세요. 영국은 기독교의 본산지고 그 기독교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그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뭐 싱가포르나 영국을 통해서 전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나이지리아 이런 데도 영국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해졌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1993년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50개 교회 중에서 23개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 교회도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다는 거죠. 아니면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다는 이게 좀 비례하게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신기해요. 북한에 비해서 여러분 북한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해질 수가 없는 나라라 그랬어요. 북한은요 가난해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원래 가난해질 수가 없는 나라가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하전을 깔고 있는데 개발을 못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북한에 비해 남한은 가진 게 없어요. 남한은 당시 여러분 6.25 전쟁 때도 보면 남쪽은요 공장 같은 게 없어요. 남쪽은 다 죄다 논밭밖에 없어요. 논밭밖에 없었어요. 모든 공장이라든가 경공업은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북한에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농업밖에 안 하는 게 없으니까 쌀 팔아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지하자원도 없어요. 그걸 지하자원 퍼야 뭐 공장도 세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남한은요 지하자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자원은 하나도 없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는요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복이에요. 북한은 70년 동안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주변 나라에 팔아먹고 있으면서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아직도 수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자원의 보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걸 갖고 싶어 남의 땅 뺏지 않고서는요 그런 자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북한이란 나라에 그 엄청난 선물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주셨잖아요. 그 민족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지난 70년 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망치고 있는 정권이 지금 북한의 정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가난하기가 힘든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라가 망가져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기가 힘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아, 저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벌써 한참 앞서서 시작하는 그런 조건, 뭐 주변에서 돈 대주는 사람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저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지독히도 안 되는 거예요. 지독히도 안 되는 거예요. 성공 안 하기 어려운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축복과 조건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망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두 가지만 말씀 좀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이 있는 곳에 머물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믿음이라는 걸 시작이 되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에 대한 아브라함의 실수와 또 믿음의 모습,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을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땅은 중동 지역의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 뭐 초승달 지역이니까 신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있죠. 그리고 여기는 요 밑에는 또 그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강이 흐르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녹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희한하게 여기가 다 지금 사막화되고 있어요. 강 주변만 조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막이 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여기가.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데가 여기 집중되어 있는 곳이 여기예요. 어쨌든 근데 여기가 이제 초승달 지역이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초승달 지역인데 강을 중심으로 가장 비옥한 땅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지역이 바로 그 초승달 지역 중에 하나죠. 여기가 초승달 지역입니다. 너무 기름진 땅이었다 보니까 이 주변에는 힘이 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인족 속들이 거기 살았다 그래요. 거인족 속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갔지만 그곳에서 정착할 만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좋은 데는 다 힘 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쫓겨 내려가서 광야와 같은 불목지가 대부분인 남방, 그 내계부죠. 이 남방 사막지대로 가서 거주했어요. 사막지대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여기 어디서 오아시스 조금 있으면 그거, 샘물 조금 있으면 그거 먹고 뭐 이랬겠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땅에 심한 기근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으로 인해서 늘 풍요로웠던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결정과 선택은 어쩌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한 결정이에요. 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가족을 부양하고 지금 가축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당연한 결정.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사실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일 때에도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너 글로 가면 안 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의 경우도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가장으로서 애굽행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의 땅에 그대로 머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으면 우리 가족들 다 굶어요. 여기서 먹고 살 게 없는데 제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세부 생각이 많이 나요. 세부는 뭐 직장 다닐 데가 없잖아. 직장 뭐 가서 어디 월급 취직해가지고 직장 다닐 데가 없다 보니까 뭐 사업을 안 하면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사기도 치고 막 이러니까 세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이 됐었던 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는데. 그런데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머물 수고 제가 성도들을 붙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성도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데 제가 집사님 그래도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계시면 복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속으로 목사님 내 입장 내보세요. 이럴지도 몰라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당장 내일이 문제야.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당장 다음 달 뭐 꼬맹이 있는 사람들은 우유값이 없는 거고 기저귀 살 돈이 없는 거고 막 이런 거예요. 렌트비가 없는 거고 당장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거기 머물라 그래도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여기 있으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장차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장차 주시겠대요.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땅을 떠나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죠. 얼마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교역자로 20년을 사역을 했어요. 부교역자로 20년간 사역했어요.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20년 사역했어요. 여러분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겠지만 저에게도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은 다 결혼을 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면 다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는데 가족 부양이 이 책임이 있는데 목사님이라고 맨날 기도만 하고 가족 부양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부양,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가장에게는 또 있는 거죠. 그게 목회자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역자로 사역하다가 아, 내가 여기 있다가 큰 교회로 단임 목회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순수한데 저는 그래도 누가 했다 그랬어요? 남으세요. 그분 안 되겠네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생각해봤죠. 왜 그렇겠어요? 적어도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걱정을 덜고 아 그런 거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니, 목회 사역만 몰두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그것만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가끔 은행에서 돈도 빌려야 되고 뭐 이것도 빌려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목회자로서 그게 부담이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저희 동기들도 많고 또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들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뭐 다른 데 좀 큰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어떤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역을 하는 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명교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천명교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단체의 작은 장애인 몇 명을 섬기는 것도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그 소명이에요. 이 필리핀에서 말 안 통하는 몇몇의 필리핀 오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분에게도 이것이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저 시골의 어촌에 우리나라의 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시골 어촌에 가도 교회는 꼭 있어요. 할머니 몇 명, 할아버지 몇 명, 성도 10명도 안 되는 그런 시골 교회에 목회하는 것도 그분의 부르심과 소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모든 목사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그런 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도시로 다 와야죠. 제가 그런 동기들이랑 또는 동역자들이랑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회의가 들더라고요. 제 목사라는 게 회의가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속에서 화도 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화도 나고 질책도 생기고, 성령께서 아마 우리 저를 질책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만약에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목회를 안 하고 돈 버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진로가 정해지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과 그분의 뜻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지금부터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질이 기준이었어요. 그전에는 환경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 이거는 물질을 따르지도 않고 환경을 따르지도 않고 조건을 따르지도 않고 누굴 따라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는 거는요, 그냥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무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평생 거기서 살아왔고요. 거기에 모든 인맥이 있고요. 그를 위한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이 거기 있었습니다. 늙어가는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가서 개척해가는 이런요,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이거 콜링이라 그래요. 부르셨다. 콜링.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부르신 거예요. 이제부터 자신의 배경과 환경과 조건과 인맥과 재정과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 생활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보세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애굽에 달려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의 종이었지만 하루에 밥 먹을 그 양식은 나왔으니까, 힘들긴 해도 먹을 거 줬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건 애굽 땅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농사 지을 수도 없었던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자, 또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었던 광야에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거기에 머물렀었던 거죠. 자, 두 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광야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부 생활이 참 좋아요. 세부 생활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은행 가보세요. 돈 빌려주나. 돈 빌릴 데 없어요. 은행에도 돈 빌려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다들 한국에서 생활비 받고 빠듯하게 사는데, 남편들이 보내주시는 생활비 받고 빠듯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 가서 돈 빌리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그거 힘든 거예요. 친척이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의지하니까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새벽에 오늘 금요기도회 때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금요기도회가 금요기도회를 없애고 다 새벽으로 돌려야 될까 봐요. 새벽에 더 많이 나오네요. 어? 예? 왜 새벽에 많이 나오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얼마나 이곳이 믿음 생활하기, 믿음 생활을 잘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하늘에 만나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물론 이제 그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힘드셔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믿음에 따라서 또 다 다르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먹고 살 문제가 걸려있는 것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결국 우리를 약속과 축복의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저기서 연봉 얼마 준다, 저기서 무슨 조건이 있다, 성도가 몇 명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천명짜리 교회에서 부르시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쪽 어디 지방에 가서 다시 개척하라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게 목회예요. 그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여러분도 같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그게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40년 동안 다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곳에 계속 살아봐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애굽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애굽에 계속 살아요. 그럼 뭐예요?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계속 노예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들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기업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부에서 믿음으로 잘 이 땅의 비전을 받고 오신 분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해 줄 걸 전 믿어요. 그 땅을 살 수 있냐 없냐, 법적으로 살 수 있냐 없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잘 견뎌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뭐 개 복잡하게,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으면 안 돼. 너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세부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넌 여기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역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자녀도 양육해라. 내가 너에게 여기에서 줄 복이 있다. 이런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냥 계세요. 그러면 복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단기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2년, 3년, 1년 뭐 단기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 1년, 2년, 3년 동안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세요. 1년, 2년, 3년 동안 여러분을 향한 모든 그 축복을 다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 곧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물질 따라가거나 먹고 살 문제 따라가거나 친구 따라가거나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그분의 뜻이 머무는 곳에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축복을 망치는 길은요,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려갔지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바로 직전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그리고 어제 나눈 말씀 뭐 이런 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10절부터 20절 이 긴 절에는요, 10절이나 되는 이곳에는 바로 윗절, 그 윗절에는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또 기도했다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10절부터 20절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려갔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머물지 않았던 거예요. 심한 고생만 하잖아요. 엄청난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망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합리화의 수를 버려라.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안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끝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생겨버리니까 두 개가 자꾸 여기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가까워지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고대 사회는 힘이 통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재산도 사람도 힘 있는 자가 누군가에게부터 뺏기도 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롯과 그리고 종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이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자식들이라도 많고 친족들이라도 많아야 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족장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하고 부인하고 조카 롯하고 그리고 종들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그 세력이 너무 작은 거예요.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미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첫 사라를 보고 그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까 봐 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눈에서 콩깍지가 안 벗어진 게 아니라 진짜 예뻤었나 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예뻤었나 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 사라가 예쁘다고. 사라 예쁘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사라의 나이가 65세 뭐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시대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을 때였으니까 아브라함이 170세를 넘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아들 이삭도 그 비슷하게 살고 그다음에 그 아들 이제 이삭이 이제 나중에 열두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야곱이 148세까지 살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요셉이 한 110세 살고 이게 좀 줄긴 해요. 줄긴 하는데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조금 더 오래 살았고 사라 같은 경우도 100세를 좀 넘게 살았으니까 사라도 좀 오래 살았죠. 그런데 사라가 이제 당시 나이로 65세면 글쎄요 한 중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년의 나이로 굉장히 미모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빼앗을 것으로 걱정이 됐어요. 뭐 지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대에는 종종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족과 부족이 전쟁했을 때 전리품으로요 그 부족장의 여자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부족장을 죽이고 그 부족장의 여자들을 뺏어오고 그 다음에 재산을 뺏어오고 이게 전리품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 전체가 몰살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의 꾀를 낸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이려 했어요. 그러면 사라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보다는 부족과 부족 간의 어떤 연혼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진 않고. 그럼 연혼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부족이 커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연혼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기근이 있으니까 그 기근 때까지만 하고 뭐 1년 뒤에는 돌아가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버티면 그러면은 뭐 나도 안전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재산도 뺏기지 않고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이었던 아브라함 나름대로 어떤 수를 써야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만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그냥 어떤 부족장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최고 권력장 파라오, 바로죠. 바로왕이 사라를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무슨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왕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데리고 오라 그러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왕은 엄청난 결혼 지참감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뭐 소와 양과 엄청난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요. 보내고 사라를 데려와라. 신하들이 가서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 바로 왕의 왕궁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씀을 비껴나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그건요, 지금 당장은 그 위기를 벗어날 것 같지만 그거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돼요. 또 다른 재난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범죄할 것을 막으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만약 사라가 바로왕의 처가 되어버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플랜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라가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내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합리화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망치는 길입니다.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하셨어요. 말씀을 이리저리 갖다 붙이면서 자기 합리화의 죄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자기 합리화해서 좋은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끌고 오는 불순종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불순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너무 좋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요, 그 축복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여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 순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만 명령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순종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순종하면요, 그게 내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특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아까 북한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앞부분에서 엄청난 축복을 깔고 앉아있는데요, 이 축복을 깔고 앉아있음에도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 그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특권을요, 어떤 사람은 망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만 가면, 지금 그대로만 가면 엄청난데, 근데 그것을 다 망치고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특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망쳐버릴 뻔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사라를 건져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을 망정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이걸 다 망쳐버릴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망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축복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축복을 망치지 말라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이 있는 곳에 머물라 자기 합리화의 수를 버려라.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곳에 머무세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그냥 내 유리한 대로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지 마시고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기 합리화의 수를 더 이상 쓰지 마세요.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